이제 9장이죠. 삼위일체의 교리에 대한 성경의 증언들. 내용이 좀 많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속도를 한번 맞춰보죠.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성경의 증언들 시작.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성경의 증언들로부터 그리고 삼위께서 각기 행하시는 일들, 특히 우리가 깨닫는 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삼위의 사역들을 통하여 압니다. 우리로 이 삼위일체 교리를 믿게 인도하여 주는 성경의 증언이 구약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구절들을 다 열거할 필요는 없고 신중하게 몇 구절만 택하여 말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또 창세기 3장 2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안에 한 위격 이상이 계심을 말하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는 표현에서는 한 분 하나님이 계심을 나타냅니다. 물론 여기서 위격의 수에 대하여서는 말하지 않고 있지만 구약 성경에서 다소 모호하게 보였던 것이 신약 성경에서는 매우 선명하여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성자께서 물에 계셨고 성령으로 부르겠습니다. 성령께서는 비둘기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신자에게 베풀 세례의식을 제정하실 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주라 하고 사용할 문구를 정하여 주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천사 가브리엘이 우리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마찬가지로 다른 곳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고 말합니다. 이 모든 구절은 새 위격이 단일한 한 신적 본질 안에 계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비록 이 교리는 인간의 모든 이해력을 뛰어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 교리를 믿으며 또한 장차 하늘에서 그에 대한 완전한 지식과 그 유익을 누릴 것을 고대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는 이 삼위의 구별된 직분과 우리를 향한 각 위격의 사역들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부께서는 그분의 능력 때문에 우리의 창조주로 불리시며 성자께서는 그분의 피로 인하여 우리의 구주와 구속주로 불리시고 성령은 우리 마음에 거주하심으로 인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으로 불리십니다. 삼위일체의 교리는 사도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참된 교회 안에서 유대교와 회교도에 대항하여 또한 말시온, 마니, 프락세아스, 사벨리우스, 사머서타의 바울, 아리우스 등과 든 자들에 대항하여 항상 변호하고 보존되어 왔습니다. 정통 교부들은 정당하게 그러한 자들을 이단으로 정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리에 관하여 새 신조 곧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경과 아타나시우스 신조가 가르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마찬가지로 교부들이 이 신조들의 일치하게 합의한 것도 받아들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되심에 대해서 고백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가 늘 어렵죠.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가 어렵다고 할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떤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계시냐면 이 교리 자체가 어렵다. 이 교리 자체가 굉장히 난해하다. 이 교리를 설명하는 말을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삼위일체 교리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다만 뭐가 어렵냐면 이 단순한 교리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냐면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거든요. 사실은 신자들이 삼위일체 교리가 어려운 것은 성경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오늘도 이제 고백한 내용을 보면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성경의 증언들 시작하면서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성경의 증언들로부터 얻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진술들을 다 종합해보면 그 성경들을 다 인정하면 도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론이 삼위일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작업을 안 하냐면 성경 전체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인한 작업들을 안 한 거예요. 안 하니까 그 설명이 어려운 것처럼 인상을 갖게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의 뭐 정통 교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성경을 바르게 이해한 그런 전통이 있거든요. 사도들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속사도라고 해서 사도의 제자들이 있고 그다음에 교부라고 해서 정통 교부라고 해서 사도의 전승을 가진 이들이 있고 물론 카톨릭이 많은 것들을 왜곡시켰지만 그 후에 종교개혁자들이 있죠. 그래서 종교개혁의 유산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전통, 바른 올바른 전통에 있는 모든 신학자들 또 교리 연구가들 건전한 신자들은 바로 그 작업을 했어요. 성경 전체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한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안 하고 설명만 보았을 때 설명이 복잡하다라고 하는 좀 잘못된 인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삼위일체에 대한 그런 정리, 정리에 있어서 가장 유력한 인물이 교부 중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아고스티누스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 삼위일체론이라는 책이에요. 혹시 읽어보신 분이 계신가요? 예. 이럴 때 제가 항상 기쁩니다. 얼마든지 거짓말을 해도 네, 흠잡으실 분이 없기 때문에 예, 몇 분 읽었다고 손 드시면 제가 되게 깜짝 놀라거든요. 큰일 났다. 이거 조금 더 잘못 얘기하면 금방 아실 텐데 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네,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네, 읽어보시면 삼위일체 이 책이 크게 나누면 두 부분 나눠 있는데요. 이 전반부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의 진술이에요. 성경을 쭉 풀어가요.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쭉 풀면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풀어서 마지막에 삼위일체 교리에 도달하거든요. 그래서 어거스틴도 그렇고 모든 정통 교부들이 또 이제 정통 신학자들이 다 마찬가지로 성경 전체를 가감없이 어느 것도 버리지 않고 성경 전체를 다 인정한다고 했을 때 그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살펴보면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를 얘기하고 하나님 한 분이다. 때로는 셋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셋이 있다라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잖아요. 분명히 한 대상인데 하나님은 한 대상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럿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라고 하면 굉장히 쉬울 텐데 성경은 그 한 하나님 안에 셋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셋을 말하는 것을 버리고 싶은데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죠? 또 거꾸로 그냥 하나님 많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 중에 셋을 말하면 아 그러면 하나라는 걸 버리면 좋겠는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하나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셋을 말하면서도 하나를 버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 우리의 어떤 직관에 어긋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 이상합니까? 이상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존재성은 우리를 초월한다고 누누이 말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다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나님과 우리 안에 겹쳐지는 우리 공유된다는 표현을 쓰는데 겹쳐지는 그런 어떤 존재성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건 굉장히 지극히 부분적인 것이고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는 사람다움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해요. 오히려 우리의 이해에 잘 맞는다. 그래서 우리에게 잘 설명이 된다 하면 오히려 그것이 이상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사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신 완전히 다르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체를 볼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통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직관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을 이해하지만 그것도 하나님 차원에서는 완전히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옳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수준에서는 옳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미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되는데 다시 결론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를 말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 안에 셋을 또 말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하나를 말하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어떤 셋을 말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요게 섞이면 굉장히 이해가 복잡해지는 것이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왜 섞이냐 하면 하나를 말할 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그냥 이론적으로 말한 게 아니고요. 성경을 따라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아, 성경 어디에서는 하나를 말하는데 종합해보니까 이 하나는 성경 전체가 어떤 부분에서 하나라는 말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셋을 말할 때는요. 성경 전체에서 어떤 부분에서 어떤 면에서 셋을 말하는구나 라는 것을 잘 이해하여서 그것에 정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해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거꾸로 설명을 먼저 들으면 늘 좀 복잡한 인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어떤 신앙 고백 시간을 통해서 삼일체에 대한 이해를 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오늘이 여러분 계기가 되셔서 이런 어거스틴의 글 같은 거 읽어보시고 또 성경 이것을 잘 이런 어떤 좋은 그런 지도서를 참고하셔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잘 정리해보시는 그런 작업들을 여러분 스스로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면에서 하나인가? 이것은 어렵지 않죠.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말할 때 보통 실체에 대해서 말한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셋에 대한 어떤 구별을 염두에 두지 않고 성경은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때는 예외 없이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을 강조해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초월적인 존재성을 언급하는 그런 부분에서 항상 예외 없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그죠? 성경이 말하는 바죠? 그죠? 하나님은 편재하시죠? 어디 하나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이것이 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진술이죠? 그 하나님에 대한 진술 속에서 성경은 예외 없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걸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존재는 여러분,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예요. 영원한 존재는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 구약의 표현이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하나님밖에 영원한 존재가 없어요. 이건 배타적이에요. 다른 존재자가 있을 수 없어요. 전지하신 분, 전능하신 분, 편재하시는 분, 이 하나님은 배타적이에요.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것을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 잘 정돈하여서 하나님의 실체에 대해서 말할 때는 하나님은 항상 성경은 하나로 계시된다라는 것을 설명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 그 전체에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 실체에 대해서만 말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참으로 신기하게도 하나님 안에 새 이때 어릴 때부터 어려워지는데 새 존재가 있어서 이 새 존재의 관계를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가령 여러분 이제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 삼위를 말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하죠. 그죠? 왜 성부, 성자, 성령입니까?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왜 성부, 성령은 왜 안 됩니까? 거룩한 딸. 왜 안 될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볼까요? 자,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죠? 성자, 예수님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보낼 성령. 자, 지금 아버지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성령을 보내죠. 그렇죠? 제가 아까 드렸던 질문. 왜 삼위의 이름이 성부, 성자, 성령이냐면 다른 이유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예외 없이 다른 이름을 붙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이라는 거룩하다는 표현을 쓰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새 위격의 이름은 뭐죠? 아버지, 그 다음에 아들, 그리고 영이에요. 여러분 16장 가보실까요? 16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 보혜사는 문맥상 성령이거든요. 자, 여기서는 성령을 누가 보냅니까? 아까 16장에서는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보내자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16장에서는 누가 보내죠? 그리스도 자신이 보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거 읽으시면서 그냥 그렇지 하고 넘어가셨죠? 우리 신앙에서는 안 그랬어요. 이런 걸 다 정리했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 아니면 아들 아니면 성령이 이 새 위격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이 부분들 다 정리한 거죠. 이 부분들은요 예외 없이 어떤 피조물과 관계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새 질서의 그 관계에 대해서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은 뭐 하나만 더 읽어볼까요? 28절 가보세요. 심장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자, 지금 예수님께서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래서 오고 감을 말하고 있는데 순서를 말하고 있죠. 그렇죠? 자, 하나님 안에 이런 질서가 있고 새 위격의 관계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개혁자들이 정말 이렇게 훌륭하게 성경을 번역한 게 뭐냐면 이 질서는 사람과 같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건 그게 맞죠. 뭐냐면 하나님 스스로의 관계 속에서의 모든 질서는 하나님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를 말하는 거지만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인간과 같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스스로 뭐 성자든 성령이든 성부든 스스로 새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말하는 모든 부분들은 이것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것이요. 그러나 관계에 대한 것이다. 라고 정리하여서 이 부분은 초월적인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질서가 있죠. 자, 성경 어디를 읽어보더라도요. 아버지를 아들이 보낸 적이 없습니다. 찾으시면 저한테 오세요. 아버지는 절대로 보내는 적이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 보내 봤습니까? 아들과 성령만 보내 봤습니다. 영만 보내 봤습니다. 그리고요. 영은요. 아들도 보냅니다. 우리 방금 읽은 것처럼. 그래서 항상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보내를 받고요. 그다음에 성자는 성부로부터 보내를 받는 이것이 단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 위격 간의 관계죠. 그리고 위격이 구별되고 있잖아요. 아,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세 위격에 구별을 두면서 관계를 말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은 초월적인 관계이고, 그래서 이것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원한 관계이기 때문에요. 비록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지만 이것은 아들이 없었거나 아니면 아들이 열등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보내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영원한 관계라고 정리한 것이죠. 이것을 실수한 것이 나중에 우리가 읽어봤던 이단들이에요. 이 말씀들을 이런 질서 없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보내를 받네? 그럼 아들이 열등하네. 그러니까 아들은 신이 아니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이해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 고유하게 하나님 내에 있는 영원한 관계에서 말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죠. 제가 두 질서를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삼위의 구분 없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거. 여기에는 셋을 표현하는 것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사실은 이것은 다 세 육격에 다 돌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성부는 영원하십니까? 맞습니까? 성자는 영원하십니까? 성령은 영원하십니까? 맞죠?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 실체에서 말하는 것들은 모든 위격에 적용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위격은 동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반면에 새 위격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언뜻 우리의 이해를 보면 차등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순서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제1위격이 무엇입니까? 성부예요. 제2위격은요? 성자. 제3위격은 성령이죠. 근데 이것이 열등하거나 차등이 아니라 영원한 관계란 말이죠.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 영원한 관계라는 것이죠. 그럼 귀찮게 말하지 않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니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지만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이제 두 질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실체에 대해서 말할 때, 그 다음에 그 실체 안에 영원한 관계에 대해서 말할 때, 이것을 구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마지막 세 번째 차원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그 하나님이 인간을 만날 때예요. 여러분, 인간은 이 초월성을 감당을 못해요. 그죠?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실체를 만나잖아요. 그럼 반드시 왜곡이 생겨요. 왜곡이 생겨서 성경에서 삼위는 항상 동시에 존재하시고 비록 그 관계 속에서 구별이 있지만 영원한 관계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인데 인간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부와 성령을 보낸다고 해서 성부께서 장난스럽지만 성자 자기가 빠이빠이 하면서 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언어로 되어 있지만 우리 이해를 초월하는 관계예요. 영원히 보내는 관계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관계가 인간과 만나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분리가 생겨요. 인간은 그 영원성을 보지 못해요. 분리되지 않은 하나님의 영원한 관계를 보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한 위격밖에 못 봐요. 대표적인 것이 오늘 그 배지신앙국에서 정리해 보면, 정리를 책으로 돌아가시면, 오늘의 주제가 삼일체 교리가 성경이 증언하는 것이라는 거잖아요. 그걸 강조해드리는 것인데, 사실 첫 번째 나오는 게 창세기예요. 구약에도 그런 것이 있다. 그러면서 창세기를 말하는데, 말하는 근거가 뭐냐면 우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그래서 우리는 삼일을 근거로 둔 것이다 라는 표현인데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확정적이진 않아요. 우리는 다 그렇게 믿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고대 문헌이라든가 성경에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존재에 대해서는 장원복수라고 해가지고요, 복수를 쓰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복수로 되어 있다고 해서 이것이 삼위가 전제가 되어 있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근데 더 여러분 분명한 것을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구약에서. 여러분, 창세기 19장을 가보시죠. 18장 1절을 보시면 하셨나요? 여호와께서, 여호와는 성부입니까? 성자입니까? 성령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입니까? 네,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면 성부로 가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칭호는요, 첫 번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실체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어느 한 위격에 돌리지 않아요. 성경이 스스로, 아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어떤 한 위격을 규정하지 않는 한 하나님에 대한 모든 표현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위격이 구별되지 않는 거죠.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누구에게 나타나셨죠? 아브라함에 나타나셨죠. 근데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보니까 뭘 봤어요? 사람 셋을 봤죠. 분명히 아브라함이 본 건 뭐죠? 처음에 본 건 뭐죠? 여호와예요. 여호와를 만났잖아요. 근데 눈을 들어보니까 그의 눈에 보인 인상은 뭐였죠? 사람 셋이란 말이죠.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구약 속에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원한 그 관계성이 사람과 만나면요. 이런 구별이 보여요. 분리가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와 셋이 영원한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볼 수 없거든요. 우리는 하나 셋을 말하면 하나 둘 셋을 말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동시에 하나 둘 셋을 말할 수 있으세요? 정말 동시에 하나 둘 셋을 함께 말할 수 있으세요? 아무리 빨리 말해도요. 그걸 늘려보면 하나와 둘과 셋은 우리의 존재성에서는 순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요. 하나 둘 셋이 동시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피조물과 만났을 때 셋이라고 하는 분리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성이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연약성과 만났을 때 이렇게 계시되었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19장 가보세요. 18장 마지막 3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근데 여러분 앞에 보면요, 계속 말한 건 누군지 아세요? 세 사람이에요.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 그냥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까는 몇 천사였죠? 세 천사였거든요. 근데 왜 두 천사가 됐을까요? 어거스틴은 삼위일체론에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성자와 성령을 보내신 것이 이 상황에서 인간과 만났을 때 보이는 방식으로 계시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 영원한 질서가 인간에게 보였을 때는 구별과 분류밖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 고백서에 나타나고 있지만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세례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에서는 아버지 음성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무엇이 보였죠? 성령의 임재가 보였죠? 그리고 예수님이 물에서 나오셨잖아요. 그 상황에 여러분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새 분리로 보았죠.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분리되신 분이 아니거든요. 왜 이렇게 분리돼서 인간이 계시되었냐면요. 영화하신 하나님께서 그 관계성과 존재성이 인간이라고 하는 시간에 매여있는 존재, 공간에 매여있는 존재와 부딪혔을 때 그 연약성이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왠지 갈라지는 것이 아닌데 인간이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거스틴은 놀라운 고백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진리로 규정해주고 있는 그 구별을 인간이 연약성으로 보고 있는 그 구별을 그대로 존중해야 되는 걸 강조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자죠? 근데 실체적으로 여러분 성자와 성부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실체로 말할 땐 같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부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실체로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 어떻게 보냈냐면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성자께서 죽으신 것인데 그러나 성자께서 죽으실 때 성부 없이 죽지 아니하셨다. 성부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성자께 죽으셨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렇게 할 정도로 실체로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인간과 만나는 그런 상황에서의 그런 계시 그 방식으로서는 분명히 성자를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는 성부가 죽었다고 말하진 안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 누구시죠? 성자께서 죽으신 것이에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이시죠. 왜 그렇죠? 왜 그렇게 말해야 되죠? 단순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성경이 단 한 번도 그것을 혼합하거나 섞은 적이 없어요. 그것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은 몇 가지 예만 말씀드린 것이고요. 성경이 그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정리하고 있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것을 잘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차원, 하나님의 실체에서 말하는 차원과 하나님의 그 실체 안에 있는 영원한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차원과 그 실체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우연성, 임의성, 연약성과 만났을 때 분리되어 나타나는 그것을 다르게 보아야 된다. 그것을 섞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 개혁자들은 정리하였고 그런 부분에서 성경을 잘 정돈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질서를 가지고 성경을 잘 정돈하시면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실체를 말할 때 하나님은 한 분입니까? 세 분입니까? 한 분이에요. 하나님 세 분일 수 없어요. 그러나 그 한 분 실체 안에 세 고유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말해요. 물론 그 위격, 우리가 사실은 그 하나하나가 실체거든요. 우리 언어가 겹치기 때문에 위격이라고 하는 새로운 말을 표현한 것인데요. 그 위격 하나하나도 사실 실체예요. 그러나 그 위격은요, 관계 속에서 실체예요. 단 한 번도 그것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벗어난 실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 안에서 말하는 실체여서 그것을 우리의 언어로 위격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에요. 이건 굉장히 훌륭한 작업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여러분 삼일체 교리는요. 뭐 결론이 이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교백서로 내용을 돌아가시면 비록 이 교리는, 이 부분 보시겠어요? 비록 이 교리는 찾으셨어요? 비록 이 교리는 인간의 모든 이해력을 뛰어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이 교리를 믿으며 또한 장차 하늘에서 그에 대한 완전한 지식과 그 유익을 누릴 것을 고대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안 하시면 성경이 늘, 왜곡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되심이 계시에도 반영되어 있지만 성경 기록에도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그 영원한 새 위격의 관계가 반영되어 있는 그런 저 기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실체적 이해를 잘 갖지 않으시면 성경을 늘 이제 왜곡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들이 바로 밑에 있는 이단들이에요.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는 사도시대부터 오늘의 일까지 참된 교회 안에서 유대교와 회교도에 대항하여, 뭐 유대교와 회교도는 잘 아시죠? 회교도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들이 무슨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알라? 알라죠? 그죠? 그래서 유일신 사상이잖아요. 그러면서 뭘 버렸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새 관계를 버렸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새 관계 속에서 실체적으로 하나님으로 계시되고 있는 성자를 어떻게 규정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새 위격 관계성을 버리다 보니까 피조물로 전락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피조물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일 뿐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말시온, 여러분 초대 교회 때 대표적인 이제 이단인데요. 마르키온이라고 하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말시온이 뭘 주장했냐, 이 영지주의자이기도 해요, 이 말시온은. 뭘 주장했냐면, 영지주의자들 보통 이제 이원론자들이거든요? 이원, 그러니까, 선과 악이 있고, 선한 식과 악한 식이 대립한다, 이런 이해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영지주의자들이 구약을 부정해요. 왜냐면 구약의 신은 이상하다는 거예요. 구약의 신은 전쟁 일으키고 사람 죽이고 막 그러면서 좋아하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구약성경을 잘못 읽은 거죠. 그리고 신약의 신을 보니까 사랑의 신이고 참 좋은 신이다. 그래서 구약의 신은 옳지 않고 구약의 신을 극복한 것이 신약의 신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 신약의 신이 인간의 눈에 보이게 나타난 가연설이라 부르거든요. 그래서 보이게 나타난 그런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눈에 허상이 보인 거야.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이것이 말시온, 마니교도 마찬가지. 마니교도 대표적인 이원론주의자거든요. 어거스틴 사실 어거스틴이 마니교도였어요 처음에. 그래서 이 삼위일체론을 쓸 수 있었던 것도 마니교를 잘 알았기 때문에 이단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 이단에 대한 반박을 하면서 훌륭한 글을 쓸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성경을 이렇게 나눈 이것도 그냥 잘못이지만 삼일체에 있어서 아주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죠. 그것은 어떤 오류입니까? 위격의 관계, 이걸 전혀 완전히 부정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거의 유일시 사상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왜곡들이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지 않았을 때 나타난다는 것이죠. 뭐 프락세아스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죠? 네. 프락세아스는 마찬가지로 초대 이제 교보 시대 때 이단인데요. 이건 터툴리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터툴리안이 터툴리아누스, 터툴리안이 이제 어거스틴과 함께 삼일체 교리에 있어서 중요한 정통 교부인데요. 사실은 이 프락세아스는 이 인물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고요. 이 터툴리안이 쓴 프락세아스를 반대하며라는 글이 있어요. 그 글에서 이제 프락세아스가 나타나거든요. 이도 마찬가지로 프락세아스가 이제 뭘 정했냐면 성부 순환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부도 하나님이면 성부도 결국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성부 순환설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그 위격의 관계를 부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벨루스는 이제 유명한 삼일체 이단인데요. 이 사람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양태론 들어보셨죠? 하나님 한 분이신데 남자가 부모님 앞에서는 아들이고 아내 앞에서는 남편이고 자식 앞에서는 아버지다.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한 존재가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는 한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모습을 바꾼 것뿐이지 그것이 실체가 아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거스틴이나 많은 개혁자들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장난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무슨 어떤 허상을 두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분명히 아버지를 실체로 인정하고 영을 실체로 인정하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 위격이 다 실체예요. 무슨 뭐 가연설이나 아니면 무슨 허상을 말하는 것이나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역할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그 위에 여러분 보시면 이단을 위해 기록된 거 보시면 우리는 더불어서 이 3위의 구별된 직분과 우리를 향한 각 위격의 사역들에 대해서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성부는 창조주로, 성자는 구주와 구속주로, 성령은 우리 마음에 거주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이해된다고 말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맞아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인상만 따르면 뭐 성부도 성자도 성령도 같은 실체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성자라고 부르면 우리가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분을 뭐 성자라고 부르는 게 뭐가 나쁘겠느냐?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을 성부라고 부르는 게 뭐가 나쁘겠느냐? 우리의 연약한 이해로는 그렇게 부를 수 있겠으나 성경이 그렇게 우리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그런 구별을 규정해주고 있는 이상 우리는 그것을 흐트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고백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인데요. 좀 시간이 많으면 더 설명 많이 드리고 싶은데 삼일체에 대해서는 제가 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뭐 특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께 좀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스스로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이런 존재다라고 계시해 주셨죠? 근데 여러분, 그 이해가 다소 복잡하고 다소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우리 이단들을 보게 되면 어느 한쪽을 치워버리잖아요. 셋을 인정하기 위해서 하나를 치워버린다든가 하나를 인정하기 위해서 셋을 치워버린 거죠. 그죠? 또는 성경이 분명히 구별하고 있는 이 질서를 막 뒤섞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건 굉장히 인간의 이해에 편하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참 주의하여서 참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이 일관되게 질서에게 말하는 것들을 잘 정돈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정돈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신앙 현장에서 하나님을 삼일체로 이해하십니까? 그런 이해의 폭이 있으십니까? 영원한 새 관계, 그 관계 속에서의 질서, 그런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많은 신자들이 그런데요. 어느 한 위격에 국한되어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실천적으로 것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단들 우리가 비판하고 있지만 이단과 우리가 그렇게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어요. 나에게 늘 하나님은 성부로만 있고 이 시대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강조가 지나친 나머지 성부와 성령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제외된 그런 이해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이단과 크게 차이가 없는 그런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성경도 무너지고 여러분이 신앙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무너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민감한데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아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둔감한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게 약한 습관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도덕적이고 실천적인 부분들은 사람들과 만나는 부분 혹은 사람들이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 잘 눈에 띄고 점검이 잘 되니까 굉장히 민감한데요. 그러니까 신자가 담배 피면 큰 문제가 되고 막 걱정하고 그렇잖아요. 남편이 담배 피면 아내가 울면서 기도하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상이 강하니까 뭐 자식이 담배 피거나 술 마시거나 그러면 그러죠. 근데 여러분 우리 자식이 우리 남편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삼일체 이해가 아니야. 하, 큰일 났다.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이런 일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우리 중심적이에요. 여러분 이걸 읽어보면 제가 뭐 시간이 없어서 몇 가지 예만 드렸지만 성경 전체가 굉장히 일관되게 굉장히 질서 있게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삼일체를 강조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우리는 무관심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초월하는 분이시긴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열심이 우리는 부족하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한 이런 글들은 반드시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신학자들이 읽는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읽으셔야 되는 책이고요. 여러분이 확인하시는 책입니다. 이게 어려우시면 칼빈도 있고 칼빈의 기독교 강의를 보시면 칼빈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삼일체에 대해서는 어거스틴이 말한 것 이외에는 말할 것이 없다. 이렇게 전제를 내려요. 기독교 강의에 보면. 그래서 사실은 이걸 보라 하면서도 간략하게 요약을 해주거든요. 그런 걸 보시고 이런 책을 보시고 그래서 이런 어떤 지도서를 따라서 아 정말 성경이 삼일체에 대해서 일관되게 고백하고 있구나. 하나님 실체에 대해서 말할 때 또 그 한 실체 안에 영원한 새 관계에 대해서 말할 때 그리고 새 관계가 인간과 피조물과 만났을 때의 그 분리됨에서 말할 때 이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을 인식하길 바라는구나. 그래서 이것을 뒤섞으면 안 되겠구나. 혼합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질서 있게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시면 여기 나타난 모든 이단들 마지막에 확인하지 못하는데 사모사타의 바울, 아리우스, 대표적인 이단이죠. 이게 역사 속에서 삼일체와 관련되어서 가장 크게 부각되었던 특별히 아리우스 같은 인물들. 아리우스가 사모사타의 바울의 제자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중간에 누가 한 명이 더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들이 이제 주장한 거는 예수님이 아리우스 유명한 말이 있죠. 예수님은 시작이 있다.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시작이 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성부께 성자를 보내셨다.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실체에 대한 걸로 완전히 혼합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체가 없었던 때가 있다라고 규정해버린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이 질서가 무너져버린 거예요. 아리우스에서. 그래서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인물이 그것을 저항했죠. 그리고 아타나시우스를 중심으로 해서 나타난 것이 니케아 신경이라고 하는 초대의 아주 대표적인 거의 첫 번째 나타난 그런 신앙 고백서입니다. 첫 번째 신앙 고백서가 무엇과 관한 것이냐면 삼일체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면 반드시 한 하나님 안에 새 위격의 영원한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삼일체에 대해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해를 가지시고 앞으로 성경을 더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래 하셨으니 우리는 그것을 받을 수밖에 없고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알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잘 그러했던 것처럼 성경 전체 어느 하나도 가감하거나 어느 하나를 버리지 아니하는 그런 분명한 이해 가운데 정말 영원히 한 실체로 주신 하나님 안에 또 새 위격의 관계가 있다는 이 놀라운 진실을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성경 전체를 잘 질서 있게 정돈하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